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빛을 얻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다고 여겨왔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실을 주님께 가져와 우리에게 진상을 계시해 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잘못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측정해 보는 한 가지 평가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측정하시는 또 하나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을 측정하는 평가법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자신의 진상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10중 8구는 그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빛을 더 얻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신의 말씀을 열어서 빛을 주소서. 아마도 우리는 이 구절을 매우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깊게 묵상한다면 이 말씀들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택하는 길에 대하여 당신을 옳다고 하는 자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의 빛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 느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판단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그분의 말씀 앞에 두고 말씀이 판단하여 그 진상을 벗기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추구하고 성령께 그분의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자신을 알도록 합시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의미는 더 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인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상태를 명백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 때 사람들은 그를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볼 때 정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비슷한 자들의 모임에는 개의치 않지만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고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가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빛이 비출 때 그의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이 다 노출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가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살고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의 진상을 자동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만족시켜 드리려면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가 얼마나 온화하며 겸손한지를 당신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였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였다고 여겼지만 내가 바버 자매님께 가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성경 구절을 읽을 때면 즉시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접근해 보았다면 아마 당신도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빛을 지니고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녀의 생활이 다스림을 받았으므로 당신이 그녀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면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사실은 당신이 주님께 나아가거나 말씀을 살펴보거나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통해 당신이 받게 되는 빛은 다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빛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진정한 상태, 우리의 결점을 볼 수 있도록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빛의 능력. 이 빛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게 해줍니다. 이 빛 속에 들어가는 자는 그의 실제 상태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스스로 잘난 체하며 혼자서 우쭐대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일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 사람을 도와서 그의 타락상을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비출 때만이 그가 얼마나 파멸된 상태에 있으며 타락되고 위선적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올 때면 모든 것이 다 그 진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고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빛이 없이는 어떠한 영적 진보도 어떠한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죄인이 어떻게 알게 됩니까? 논쟁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많은 책망이나 논리, 논증, 경고로는 죄인에게 그의 죄를 보게 할 수 없으며 주 예수님이 그의 구세주이심을 보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혀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이것들로 이성의 동의는 얻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소경입니다. 눈이 멀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보는 것이 새 언약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은 각각의 모든 구원받은 죄인에게 나눠준 하나의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아름다운 생각과 이성, 뜨거운 분위기, 감정, 음악, 눈물, 논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은 얼마나 헛된 생각입니까? 변화의 주된 요인은 하나님의 빛에 있는데 이 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루 비치게 됩니다. 죄인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영광과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눈물, 자책, 열심, 자백, 놀라운 느낌은 모두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보아야 진정 주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믿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적으로 볼 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움직이지 않으며 시험을 받을 때도 능히 견디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는 것도 격려, 경고, 가르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원동력이 아닙니다. 주된 요인은 그리스도인이 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매우 올바르며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도덕적으로 그리 타락되지 않았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과 뛰어난 그의 크신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볼 때 이루어집니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보지 못하고서 어떻게 진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사역을 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빛을 받은 자들만이 자기 육체를 판단하는 법을 압니다. 자신의 육체를 판단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자신은 얼마나 더러운가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빛이 올 때 이루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되면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자신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알게 되면 참 할례를 받은 자들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만을 의지하게 되고 감히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깊이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쓰임을 받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우월한 자로 생각합니다. 사탄은 종종 이미 죄 없는 완전함에 도달하였다고 상상케 함으로써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육체의 부패함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죄를 완전히 정복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 관점으로서는 어느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변명할 수 없는데 이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정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부패되지 않으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흔히 있는 실수로 공경에 빠집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너무 부패되어 있으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였으므로 우리 죄의 본성이 멸하게 되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긴 자이지만 우리 자신 안에서는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매일 그리스도를 살며 완전히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동시에 그는 매일 그 자신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타락되어 있음을 느낀다고 해서 그의 승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승리가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누려도 그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느낌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도 타락되어 있는 육체의 본성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자신을 가장 거룩하고 죄가 없고 사랑 안에 완전한 자로 생각하며 속아 살아온 자들을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뛰어나고도 성숙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들 자신을 살펴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욥. 욥은 의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을 때 그의 세 친구들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이 틀림없다고 하였습니다. 욥 자신은 동의하지 않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논쟁하였습니다. 그 자신의 순결함과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그리하였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찌하였습니까? 그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빛이 이르자 그가 실로 얼마나 소름끼치는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그를 정죄할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의 빛이 그를 겸손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시기 전에 그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런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으미로다 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상을 보기 이전에 그의 입술은 이미 부정하였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중에 거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은 조금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자 그는 사람들의 상태뿐 아니라 자신의 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그리도 부정한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진정 우리에게 화를 끌어낼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이러한 자기 지식을 얻은 후에 천사가 와서 불이 피어있는 수치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순서를 보게 됩니다. 먼저가 부정함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와서 부정하다는 자신을 알게 되고 세 번째는 정결케 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 성경에는 자신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단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았는가를 나타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에는 그가 주님을 보고 비침을 받은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가장 좋은 성도일지라도 서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대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하박국도 하나님께 비춤을 받자 같은 체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들었으므로 내 몸이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뼈에 썩음이 들어왔으며 나는 내 처소에서 떨었도다. 베드로.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접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온 밤을 수고하여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회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이 명을 조차 행하였더니 고기가 심이 많아 두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광선이 비추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